하던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더 좋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로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꿋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지금 3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좀 잘 운영을 잘해서 히브리서를 다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제가 몇 번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면서 빠져서 이걸 히브리서를 다 마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윤리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편지들은 전반부가 믿음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가 언제든지 그런 그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전반부를 잊어버리고 후반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력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갈 것이냐, 그것만 바로 하면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자연히 풀려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처럼 피곤한 말이 없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미국에서 가다가 혼자서 실컷 웃었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어떤 그 크게 써붙였는데 Love your wife.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써붙였더라고요. 내가 정신 나간 놈. 누군 사랑해야 될 줄 모르나? 만나기만 하면 미운 걸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그 보면서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랑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랑하라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사랑해줘야 사랑하지. 사랑을 억지로 하나? 그거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요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맞다나 사랑은 feel이라고요. 예?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받는 것을 느껴야 돼요. 사랑 받음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 받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얼어붙어요. 그 사랑은 리스폰스라 그래요. 사랑은 사랑에 대한 리스폰스.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랑이 은근히 내 마음에 다가오면 거기에서 내가 응답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끼다 보면 벌써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그것이 먼저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바로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요점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앞에 가신 예수.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뿐이요 믿음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표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어느 사이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내 생활이 달라져요. 얼굴빛도 달라져요. 말씨도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감동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데 매력이 있어요. 뭐든 철학적으로 뭐 어려운 말로 뭐 추상적으로 말하잖아요. 딱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거 보라. 이거 보라. 경주자와 같다. 경주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기 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경기장에 나가선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림픽 선수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경기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달리기 또 하나가 로망 그리고 로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 벌써 2000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하고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 올림픽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이 달리기 경기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경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운동도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헷갈려요. 옛날에는 운동이 몇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경기. 마치 신앙생활은 경기와 같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하고 계속해서 바울도 이렇게 신앙생활은 경기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성공도 세 가지로 한다. 첫째가 목적이에요.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한다. 목적이 가치관을 주니까요. 바른 목적, 뚜렷한 목적, 얼마큼 위하여 죽어도 좋다 하는 목적, 중도에서 끝나도 좋다 이런 목적이래야 돼요.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성공이 옵니다. 공부를 해도 목적이 있게 해야 되고 장사를 해도 목적을 있어서 해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돈만 번다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니뭐니 해도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 주제를 알아요. 상황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알아야죠. 남 좋다고 나도 따라가고 남 한다고 나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자기 정치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소원에 따르는 노력은 없어요. 욕심은 많은데 욕심에 따르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에 따른 연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되어지기만 바란다면 보나마나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운동 경기자라고 하면 첫째로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왜 하느냐는 거죠.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요새 이런 게 육상 경기라든가 이 몸으로 하는 운동들 이것은요 해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 집 아들 마라톤 뛰어서 1등 했다는 거 보았어요? 보았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부자 집 아들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요 그 죽기 살기로 하는 건데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이것만 하면 그래도 우리 가정 전체의 팔자가 핀다. 나도 살고 부모도 살고. 그래서 뛰는 거예요. 더구나 권투 선수 아 그거 때리기만 하나 얻어맞기도 하지. 얼마나 매일 많이 맞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아 이것만 바로 하면 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생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뛸 수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사흘 뛰고 그만둬요. 그 힘든 걸 왜 뛰어요? 이걸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거 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적 참 중요합니다. 그건 그리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높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영어로 purpose라 그래요. 목표를 goal이라 그래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목적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저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 목적이에요. 목표는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한다. 이건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음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추상적이 아주 높은 거예요. 공부를 해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다. 옛날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하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그분이 그 입버릇처럼 자꾸 말했는데 좀 가만히 보면 그때는 조금 지나치다 싶었는데 뒤에 생각하면 좋은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뭐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고.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살인만이 죄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게 죄라고. 비싼 자동록금 내고 이 조중한 시간에 공부 안 하면 죄죠. 그 죄 짓는 거죠. 그렇게 늘 강조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기에 뭐 좀 지나치다. 뭐 공부해야만 사나. 뭐 그러긴 했지만은 생각하면 옳은 말이에요. 공부할 사람이 공부 안 하면 그 죄 짓는 거죠. 그와 같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에 따르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요. 하나님이기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이기에 우리의 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뛰어야 됩니다. 자, 운동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뛰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지. 뛰다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말았던 선수들은 좀 일찍 가가지고 그 뛰는 코스를 다 자동차 타고 달려보잖아요. 달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올 거다. 미리 다 알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죠. 도마사 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명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한마디로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한 며칠 동안씩은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한마디만 말해놔오. 그가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다른 책을 읽다가 책 중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로만 소원이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 아주 귀중한 대답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있고 운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르쳐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러세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는 줄 아세요? 마음대로 먹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운동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무엇이 몸에 좋은지, 무엇이 몸에 나쁜지. 자, 언제 자야 하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컨트롤 못하면 바랄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뭘 바라겠어요? 자기 몸을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그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알아가는데 그때 권투가 한참 유행할 때예요. 아, 그래서 그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 방어전을 일본 가서 했어요. 근데 그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챔피언십을 일본 가서 그냥 한 번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KO 당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창피스럽게. 그래서 비행장에 돌아오는 게 사진으로 나왔는데 고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문에 딱 뭐라고 났느냐? 그날 저녁에 술 먹었대요. 권투 선수가 경기하기 전날 술 마시고 되겠어요? 해보나 마나 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술 먹으면 좀 이제 소리 지르고 하니까 뭐 기력이 있는 줄 알죠? 술을 먹으면 그렇게 소화력이 약해진답니다. 소화력이. 그건 왜냐하면 그 백혈구도 술을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힘이 들어오면 어서 와라 요래버린다는 게예요. 나가 싸워야 되가는데. 그래서 방귀서부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조금 심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심지어는요, 성병도요. 이게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성병 옮지 않는데요. 그런데 술을 먹고 만났다면 끝이에요. 당장 전염이 됩니다. 왜? 저항을 해야 할 백혈구가 술을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돼요. 술 먹어서도 안 돼. 담배 피워도 안 돼요. 이 고공을 나는 비행사, 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정신이 획 돌아버려요.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담배는 사람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배도 안 돼, 술도 안 돼, 지금 여자도 안 돼, 뭐 밤을 새워도 안 돼. 얼마나 억압합니까 이걸.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능력의 한계점에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마음까지 관리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가는 애인에 대해서 뭐 눈물겨나 흘리고 뭐 어쩌고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가 하나 더 있어요. 김홍갑은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터 드러커의 말에서는 시간 관리는 곧 생명 관리라고 해요. 시간은 조장하지도 못해요. 시간은 대체할 수도 없어요. 이미 있는 시간 요것뿐이요. 자, 그 전에 운동선수에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요것밖에 없어요. 줄 시간도 요것밖에 없어요. 요 시간 안에 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최선의 훈련을 해야 되고 최선으로 그 의미를 극대화해야 되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 시간 안에 빡차게 해야 되거든. 허술해지면 지는 거죠. 가끔 그 권투하는 걸 제가 보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권투하는 걸 보면 제 비서도 옆에 있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누구 때리지 못하니까 남 때리는 거라도 때리는 거라도 봐야지. 그럽니다만은 때리는 게 거기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해설하는 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엔 종치는 것만 기다려요. 수드러 이러잖아요. 끌어안고 막 그래요. 그때 해설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요.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습량에 정비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연습량. 이렇게 한 사람은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이건 연습량의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보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서 그 연습량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 운동선수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하고 시간 관리 잘 해야 되는 게예요. 그리고야 간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앞에 당한 경주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경주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나서면은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시자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코스대로 뛰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경꾼이 많아요. 자, 여기 소문자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하나를 위해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유치원 학생 국민학교 1학년들 가서 뛸 때 보면은 그 운동장에 생전 처음 나가서 뛸 때 이놈이 뛸 때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뛰다 말고 엄마 그러고 뛰잖아요. 엄마가 나를 보고 있겠지. 이 생각하는 동안 벌써 3등으로 떨어졌어요. 목표만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말씀이죠. 하늘에 영들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나 가다가 실수하든가 잘못 갈 때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허다한 증인이 지켜보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어떤 데 택시를 타고 보니까 택시 운전사 앞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 부인과 아이 둘과 어린애들 사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알면서도 물어봤죠. 기사 양반, 그 앞에 사진이 그 뭐 왜 갖다 놓은 거요? 했더니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운전을 조심합니다. 내가 삐걱하면 과부 하나 고아 둘. 내가 한번 실수하면 과부 하나 고아 둘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화가 나서 예시장 하려다가도 아, 안 되지. 과부 하나 고아 둘. 그래서 조심한다고.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 놓고 간다고. 그게 바로 허다한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기 서서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스데반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공부할 때마다 혹은 설교할 때도 이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하죠. 꼭 제가 기도 한마디 다른 사람 안 하는 기도를 해요. 한평생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여기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소리가 늘 들려요. 항상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성문, 그의 성문과 기도를 느끼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핸디캡을 알아야 돼. 거추장스러운 게 있어서는 안 돼. 운동선수는 간단하게 해야 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처갓집에서 앨범을 좀 보았어요. 오래전에 보았더니 거기에 장모님께서 이화여고 다니실 때 농구선수였대요. 그 초창기에. 그런데 농구는 가르쳐야 하는데 귀한 집 딸들 그 허벅지 내놓을 수가 없죠. 그 팔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잠옷 같은 걸 입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손목 메고 발목 메고 이렇게 헐렁하니 이렇게 하고 농구를 했더라고요. 그 몸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 귀한 집 딸들 그러면 시집 못 가죠. 그렇게 하고서 농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서 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거시장스러웠지. 그러나 어떡하나?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자고간 옛날 선교사들이 참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운동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밤이야 보든 말든 뭐 그저 얼마나 간단하게 입어요. 그렇잖아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다 내놓고 아유 뭐 정말 창피한 정도로 간단하게 입고 그리고 뛰잖아요. 왜? 달리는데 방해되는 건 뭔지 다 제거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죄책, 가책의식, 저주의식, 허물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것이 여기 남아있으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자기 핸디캡을 알아야 하고 자기 핸디캡을 깨끗이 제어버리고 언제나 자유로운 영이어야 돼요. 깨끗하고 맑은 신령으로 경주장에 뛰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걸 보았어요. 보나스의 유래 그런 제목으로 꽁트가 써있는 걸 보았는데요. 어떤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걔가 꼭 빵을 만들어주면 그냥 빵은 좋아 안 하고 어머니는 그 빵을 맛있게 해주고 싶은데 기름에 튀긴 빵만 좋아한대요. 빵을 만들어서 찌는 것이 아니고 굽는 것도 아니고 기름에다 이렇게 튀겨주면 좋아하는데 튀겨서 본 적은 가운데가 늘 서러요. 선 밀가루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어떤 건 괜찮고 하지만 어떤 건 서러서 어머니가 그 가운데를 이렇게 보고 서른 거는 칼로 도려내서 판에 둥그랗게 판에서 주었어요. 늘 그렇게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를 미리 뚫러가지고 튀기지 그래. 이게 또 나서래요. 자꾸만 서니까 아니야 미리 둥그렇게 튀겨가지고 잘라가 뚫러가지고 튀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운데 서는 일이 없었다. 이게 도나스의 유래랍니다. 뭔가 내가 이쪽으로 실수가 와요. 이쪽에 좀 늘 잘못하고 허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죠. 내 약점을 알았으면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짐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먼저 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길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운동은 마지막에 스태미나로 결정해요. 뭐니뭐니 해도 힘이 떨어지면 안 돼요. 스태미나가 중요해요. 공부도 스태미나가 있어야 되고 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태미나가 되는데 그게 뭐냐? 인내예요.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 이거 입을 맞추려고 할 때 그 기가 막히죠. 옆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참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럼 감히 누가 못 참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하나가 베풀지 못한 것. 하나는 좀 더 즐길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걱정하며 살았나. 세 번째는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못 참은 데 대한 후회가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열심히 바라볼 것이요. 먼저 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볼 것이요. 그러면 능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인내력도 얻고 스태미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광고인들의 축제인 한 광고제라고 있어요. 제43회 광고제에 있어서 CF 부문에서 골드 라이온, 소위 황금사자상을 받은 특별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간단한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 특상을 받은 광고는 불과 30초밖에 안 돼요. 30초짜리 광고인데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애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네를 타는데 그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이거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광고는 끝이에요. 그럼 왜 이 광고가 유명? 마지막 장면에 가서 얘가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담 너머로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보여요. 그럼 활짝 웃고 뒤로 가면 안 보이니까 얼굴이 상하고 맥도날드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자, 아이들에게는 빵집만 하나 보여도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단순한 마음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보고 그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게 되면 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십니다. 3일 전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해를 당한 분들 너무나 지금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수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시고 만나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강단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싶고 마음속 큰 예를 도와서 늘 진리 안에 충성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예를 이끄시옵소서. 수배당한 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소장할 수 있는 큰 은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받는